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깨질수록 빛나는 보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분석입니다.
네.
기독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약함과 강함 그리고 깨어짐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탐구의 핵심은 질그릇 속 보화라는 아주 오래됐지만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비유 하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고대의 텍스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고난, 불안 같은 아주 현대적인 문제에 어떻게 답을 주려고 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제목부터가 좀 역설적이잖아요. 깨지면 그냥 끝나는 거지. 어떻게 깨질수록 더 빛이 난다는 걸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역설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건데요.
네.
솔직히 저는 이거 처음 읽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냥 흙으로 만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그런 흔하고 값싼 그릇이라니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비난 한마디에 상처 받고 밤잠에 설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불편함이 바로 이 비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약점은 감추고 강점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다들 그렇게 살죠.
네. 근데 이 자료는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 그 깨지기 쉬움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인정하는 데서요?
네. 이 분석에 따르면 진정한 영성은 나는 강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하게 들릴 수 있는 고백에서부터 싹탄다는 겁니다.
아.
자기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게 첫 단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받아들인다고 해보죠. 근데 이 자료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 그러니까 보물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명시를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무책임하다뇨?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일부러 제일 약한 그릇에 담는다뇨. 이건 뭐 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치라기보다는 그냥 관리 소홀이나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적이 이 비유의 심장부를 찌르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답을 하죠.
목적이 있다.
네.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는데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이에요.
아.
여기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연약함은 의도된 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의도된 장치요?
네. 그릇이 너무 화려하고 단단하면 사람들 시선이 전부 그릇에만 쏠리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릇 자체에만.
하지만 그릇이 평범하고 심지어 약하기까지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내용물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스포트라이트를 그릇이 아니라 내용물에 비추려고 만든 무대장치 같은 거군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고 배경은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강함이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초월적인 힘, 즉 보화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와.
값비싼 명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자가 너무 화려하면 그림 자체가 죽어 보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액자가 그림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죠. 질그릇의 역할이 바로 그 단순한 액자 같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그릇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그릇을 통해 드러나는 보화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정체성 일단 받아들였다고 해보죠. 근데 현실은 정말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아주 현실적인 고난들을 쭉 나열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문법적 장치가 등장한다고 하죠?
네, 바로 그러나 영어로 but이라는 이 접속사의 반복적인 사용입니다.
이 자료는 원문을 분석하면서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바꿔놓는지 그 리듬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리듬이요?
네, 마치 시처럼 운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제가 고난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테니 그 그러나 뒷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이건 포위는 당했지만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갇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움직일 틈이 있다는 거죠.
아,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외부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혼자 내버려지지는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한다. 이건 마치 레슬링 경기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게 곧 패배나 끝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와,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문법적인 리듬과 신학적인 저항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하지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안전장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분석이죠.
고통의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요.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고통은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쌓이지는 않는다는 예상 밖의 결과가 뒤따르는 거군요.
네, 이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최종적인 파괴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엄청난 회복력, 그 역전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자료는 다시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로 질거릇 속 보아 때문이라고 아주 일관되게 설명하죠.
아, 또 보아군요.
네. 외부의 압력으로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나 자아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을수록 역설적으로 그 균열과 틈을 통해 안에 있던 보아의 빛과 생명력이 더 강렬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그냥 파괴하는 힘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진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군요.
맞습니다.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알맹이가 나오는 것처럼요.
네네.
그래서 이 자료는 고난을 숨겨진 축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 뭔지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 그러나라는 역전의 힘이 질그릇 속 보아에서 나온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가 드러나는 과정을 자룡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사실 처음 들으면 좀 섬뜩하게 들리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렇죠.
갑자기 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약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일상적인 비유를 먼저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건 마치 한 세대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시간, 에너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죽여서 자녀에게 쏟아부을 때 그 결과로 자녀라는 새로운 세대가 생명을 얻고 성장하잖아요.
아.
이 자료는 바로 그 개인적인 희생과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원리를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의 죽음이었군요.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희생이나 헌신을 상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훨씬 와닿네요. 나의 일부가 죽어야 다른 생명이 살아날 공간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것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땅의 연약함, 즉 죽음과 하늘의 능력, 즉 생명이 항상 함께 흐른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의 법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내 주변 공동체가 살아난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이 자료가 특정 교회의 50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기반을 눈물과 헌신이라고 언급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죽음, 즉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공동체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개인의 영적 원리를 공동체 역사까지 확장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회개는 바로 이 원리를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기도와 회개요?
네. 자료에 따르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 앞에 내어놓는 행위, 즉 질그릇 상태를 인정하는 거고요. 회개는 교만이나 이기심으로 단단해진 자아의 껍질을 스스로 부수고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아,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아를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신적인 생명이 들어와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 고대의 텍스트가 현대 철학과 만나는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가 말한 현대인의 세 가지 불안을 끌어와서 연결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현대적인 접근이죠.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1세기 우리의 고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순간인데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 약간 공식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죄책감엔 용서, 무의미함의 목적, 죽음엔 부활. 21세기 현대인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안이 과연 이렇게 1대1로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 자료는 그 연결의 설득력을 어떻게 더 보강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게 그냥 문제 해결 식의 자판기처럼 제시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이 자료의 강점은 이 세 가지 답변이 단순히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라는 하나의 인격 안에서 통합된 포괄적인 세계관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포괄적인 세계관이요?
네. 하나씩 뜯어보죠. 첫째, 도덕적 불안. 즉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자료는 이게 단순히 괜찮아 용서해줄게 이런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죠?
그보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신이 인간의 죄책감의 무게를 대신 짊어졌다는 그 신학적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책감의 근원 자체를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관점이군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의 불안. 그러니까 삶의 무의미함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너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정해주는 방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목적을 외부에서 주입하면 그건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자료는 예수가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구절에 집중합니다. 이건 저쪽으로 가 라고 목적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함께 가는 것 자체가 길이고 목적 이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네. 삶의 의미를 어떤 성취나 결과물에서 찾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과정 자체로 발견하라는 제안이죠. 무의미함이라는 불안은 목적지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인 죽음의 불안에 대한 답은 부활인데 이건 역시 단순히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 걱정 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자료에서 부활은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단절과 소멸에 대한 강력한 아니오라는 선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랄까 존재론적으로 증명한 사건으로 제시하죠. 이걸 통해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통로로 재해석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답변은 각각의 불안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라기보다는 죄와 무의미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 하나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약함이란 그저 감추고 극복해야 할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힘과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해봤습니다.
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것 같습니다. 당신이 질그릇으로서 깨어질 때 그것을 실패나 끝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완벽하고 깨지지 않는 강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맞서는 완전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본성을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릇 자체의 흠집이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서 그 흠집을 통해 비로소 드러날 보화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 분석은 물론 특정 신앙체계에 깊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깨어지고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틈이라면 어떨까요? 그동안 나를 단단하게 감싸고 보호해왔다고 믿었던 껍질에 균열이 생길 때 여러분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보화가 그 틈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될까요? 그것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내면의 회복력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공감 능력일 수도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창의성일 수도 있겠죠. 그 깨어진 틈새로 무엇이 새어나오게 할지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